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요한복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좀 전에 성탄절과 다릅니다. 그죠? 성탄절 같지가 않습니다. 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주님은 코로나가 있어도 오셨고 주님은 홍수가 나도 오셨어요. 눈이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되어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서부터인가 이런 성탄절에 대한 이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올해 성탄절은 좀 다르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왠지 모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때문에 성탄절이 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란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이 성탄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이 고지가 나타납니다.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제 네가 정원한 아직 결혼하여 동침하지 아니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간략하게 쓰고 출생하신 그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으로 출생의 기사를 끝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주의 천사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구레네 총독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요셉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는 과정을 쭉 기록을 2장에 보면 해놓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조상의 땅인 다윗의 다윗의 족속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가고 거기에 가서 해산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잉태되었으며 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이 기사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몸으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출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출생 기사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요셉하고 마리아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요셉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들이 호적을 하러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구유의 아이를 낳고 누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런 역사적인 예수가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을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처음 이 소위 복음이 전파되는 첫 사건은 바로 주의 천사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사실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초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처럼 인간과 똑같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하는 처음 이 복음의 전파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 복음은 바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온 백성에게 미치는 말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물론 이 온 백성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란 말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10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천사들이 말하는 복음의 성격이 바로 이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주의 천사는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태어나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구주이며 그리스도이며 주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주란 말은 성경에 두 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할 때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는 말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 오셨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바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받은 자예요.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 사역을 맡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역할, 직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책임지시고 맡으시는 그런 직분자이세요. 그리고 또 주라고 하고 있어요. 주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도 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그리오스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거죠. 구원자 그분은 그 일을 사명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능력과 주권의 분이라는 것을 이 주의 천사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구원자가 그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좋은 소식의 중심이었고 그분은 구원자였는데 그분이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성탄, 탄생의 소식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비로소 이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되었다는 것.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뉴욕 플러싱 149가 어디 세븐웨어 그 바로 옆에 가면은 얼터네이션 하는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에 딱 문을 열면 문 앞에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에휴, 이건 무슨 말도 안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아기로 와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웠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의 절반이 넘고 있는데 훨씬 넘고 대다수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초대에 초기에 처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세 가지의 보물을 드렸다.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저기 목자들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아기가 누워있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주고 그렇게 보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주의 천사가 야 너희들 이제는 바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헤롯에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돌아서 가거라 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또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과연 왕으로 태어나신 구원자로 태어나신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면서 자기의 생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구나 하고 그분을 그때서부터 추종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마 우리도 우리 구세주께서 나타나셨다면은 아마 똑같이 찬양 경배하고 아유 우리 구세주가 나타나셨군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직장을 가야 되니까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돌아갈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 예수가 구유에 지금 누웠고 이것을 제3자인 전혀 모르는 동방의 박사나 목자들이 목격을 하고 경배했어.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고 좀 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만약 우리가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가 만약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는 아 찬양 경배하고 돌아갈까요? 그것이 과연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찬양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날에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고 눈도 와서 길도 질퍽이지 또 눈도 조금 날리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 또 육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엉망이 되었을 때 이때 만약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독생자가 태어났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넘겨주신 사건이 바로 출생의 사건이에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태어남이 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바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필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주셨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이로 태어나셨을 뿐이에요.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보내셨다고 할 때에는 그분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선택하고 보내셨어요.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을 받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구원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16절에는 영생이라고.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을 얻게라고. 영생과 구원이 같다는 말이죠.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내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내게 보내셨다. 그런데 그 보내신 목적이 나를 멸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를, 그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무한대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이럴 때 우리가 성탄절을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는 자인가?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만 믿는 자야 되어야만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든 지금 오셨든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내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의미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변함없는 구원자지만 영원히 구원자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자로 나타나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예요.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우리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를 믿는 자가 마다마다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믿게 되나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다는 말의 핵심적인 그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 찾아냈습니다.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나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곱 가지의 표현,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일곱 가지의, 우리가 요한복음 다 배웠지만 그 일곱 가지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말씀, 일곱 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의 첫째 보면은 첫 번째는 2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구원을 받았다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양 자녀가 자녀로 삼아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이란 뭔가요? 그냥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그 손님을 외형적으로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영접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아주 공통점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유대적인 습관과 우리 한국 습관이 같은 동양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는 이런 전통이나 문화나 습관을 가진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도 네 이름값 해라. 이름에 더럽지 않게 해라. 이름이라는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름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름은 그 자신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역사적인 태어나심, 생애, 그분의 구원의 사역, 능력, 영원성, 인격성, 신성,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아우 아기에게는 선물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그 알물 넘어서 가지고 그분을 그대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될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 재미나게 하고 뭐 좀 오늘 은혜스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또 3장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는 것이. 믿는 저를 믿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 이 거듭이란 말, 거듭난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듭이란 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이런 말, 또다시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 의미가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는 거듭난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구경꾼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문학적 작품으로 요즘에는 인터넷에 나오는 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보다 더 멋있는 말이 많아요. 사실 요즘에 드라마 보면 대사가 왜 그렇게 멋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성경보다 더 멋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듭남이란 그런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것을 거듭남이요. 두 번째가 바로 저를 믿는 자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말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 바로 저를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바로 저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영이신데 그 영이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자신의 영을,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있는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저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시면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을 하시나요? 성령께서 내게 너 가라, 너 일어나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이 1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장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15장 7절 두 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죠. 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말이 달라지기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뭐냐? 결국 저를 믿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를 무슨 단순한 어떤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믿음이란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행위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행위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5장 10절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바로 이 계명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성탄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성탄절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 올해 성탄절은 달라야 돼. 정말 작년 성탄절과 다르다. 이때까지 이전의 성탄절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저를 믿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정말 구유에 누운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워져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 주님.